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받으셨던 별명이 있는데 죄인과 세리의 친구,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 교회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맞나? 말하자면 세리와 죄인은 당시에 종교적으로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정상적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결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멸시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한 식탁에 앉는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고 그들과 한 지붕 아래 있는다는 것 자체가 제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아주 불결한 것이었습니다. 더럽힘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동의어로는 또 매춘부들도 세리와 죄인으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는 별명을 얻을 만큼 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7장 34절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7장 34절을 보시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밤낮 먹고 밤낮 마시고 특히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친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은 좀 신비로운 도대체 저자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들을 불러일으켰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만 가까이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셨어요. 식사하려고. 근데 이 본문 외에도 11장에도 그리고 14장에도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초대를 받아서 그들의 집에 식사하러 가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아주 특정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내 친구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와도 주님은 어울리실 수 있었고 누구와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연회를 연 것이죠.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흔하디 흔한 이름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철수 정도 될 겁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저녁 때 초대해서 연회를 여는데 아마 이 연회는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지금도 심포지움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건데 이런 거예요. 먹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진지한 대화들을 합니다. 그리고 논쟁도 합니다. 말하자면 먹는 게 목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 상당히 많은 그 의견 교환들과 그 논쟁들이 있는 이제 그런 모임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네 복음서에 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사건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99%. 왜 그런가 하면 이 마태마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마지막 주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소도 그렇죠. 장소를 마태마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장소는 다 똑같이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다니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고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이죠.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철수라고 했잖아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아마도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은 누구냐?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자매인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여인의 이름은 특정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동네에서 죄인으로 알려져 있던 여자였습니다. 아마도 매춘부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좀 더 가보면 어떻게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동네의 죄인으로 알려진 여자가 들어올 수 있었는가?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옛날 가옥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 뜰이 있고 문들은 열려 있는 채로 이 방들이 이렇게 둘러 있는 거죠. 이런 데서 이제 연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심포지엄을 하면은 사람들이 누구라도 이렇게 초대받지 않았어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여기서 이 여인이 죄인으로 모두에게 죄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 여인이 들어온 겁니다. 연회가 한참 무르익었을 무렵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아주 초기에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연회의 분위기를 갑자기 싸하게 만드는 여인의 등장이죠. 불결하게 여기는 여인이 들어온 겁니다. 사람들은 여느 때 같으면 당장 내쫓아버렸겠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실제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발치에 앉은 것도 아니고 서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밥 먹을 때 비스듬히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비스듬히 왼팔을 괴고 이렇게 비스듬히 해서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비스듬히 엎드려 있는 상태죠. 그 발치에서 이 여인은 계속 웁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발을 적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많이 울면 젖을 만큼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아마 펑펑 소리내서 울지는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그냥 계속 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굉장히 고급 향유죠. 고급 향유를 부었는데 아마 그녀의 전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두 단어,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이 두 단어는 헬라어로는 미왈려시제인데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해서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4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계속했다는 소리예요. 입 맞추고 붓고 이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여인이 머리를 단발은 하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머리가 길었는데 머리를 풀었다는 것,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 머리를 푸는 행위는 남편 앞에서만 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여인이 자기의 머리를 푼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던 그 연회장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의 친구들이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괜찮은 사람들, 당시에 존경받는 경건한 반듯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이 여인, 지금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수작을 하는 거야? 저 여자가 말하자면 굉장히 관능적이고 뭔가 그 유혹하는 예수님을 그런 행위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게다가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바 죄인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데, 세리와 죄인 그럴 때 세리는 죄인과 동의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매춘부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죄인이다 했을 때 세리가 아니면 매춘부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져 있는 여자니까 저 여자가 예수님에게 하는 모습을 보니 그러면 그렇지 라고 생각했을 게 뻔합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있는 자리가 이 제사법적으로 부정이 타는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이 생각합니다. 마음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렇게 저 여자가 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혹시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가 아니야? 메시아거든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아주 적대적이고 단정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모세가 말한 그 사람 아니야? 이런 약간의 의구심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거죠. 이 여자가 누군지 안다면 이는 참으로 그 예언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예수님을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니까 시몬이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하는데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랍비들을 가르쳐 하는 호칭이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을 랍비로 존경을 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주님 말씀 들어보면 이 사람 마음으로 한 존경은 아니었어요. 그걸 알 수 있죠. 시몬은 혼잣말로 속으로 생각하고 혼잣말을 한 것인데 속으로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을 하시는 거죠. 비유가 여기에 나와요. 41절과 42절 두 절 굉장히 짧고 밋밋하고 전혀 드라마틱하지 않은 그런 비유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둘 다 탕감을 해줬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가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냐? 시몬이 대답하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당연하죠. 이거 너무나 쉬운 질문이었죠. 예수님이 네 판단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비유가 굉장히 밋밋하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서 제일 단순한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는 이 비유의 말씀을 적용하는 대목에서 강렬함이 더해집니다. 비유를 이제 주님이 이 상황과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두 죄인의 상이한 반응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인을 대조시키시죠.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시몬을 고발하시는 겁니다. 시몬은 집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샌들을 신고 다니고 먼지투성이 지금처럼 도로가 깨끗하게 깔려있고 이런 게 아니라 먼지투성이 길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먼지가 쌓여요. 그러면 초대를 한 사람은 초대받은 손님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차리려면 발 씻을 물을 주거나 혹은 조공들을 시켜서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물을 내오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결례를 행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이제 발을 닦고 나면 그 후에 손이나 볼에 키스를 합니다.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예를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정말 지극정성으로 존귀한 손님을 맞을 때에는 향수는 아니고 감람류 정도, 집에서 쓰는 감람류 정도를 그 머리에 부어요. 이거는 굉장히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시편 23편 기억하시죠? 기름을 부으시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몬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죠?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이게 어떤 성적인 행위였다, 그 당시 선정적인 행위였다 이런 걸 떠나서 그 시대에도 이 정도가 되면 다시 머리를 풀었다가 아니라 머리를 풀어서 눈물로 적셔진 발을 닦았다는 것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비굴한 행동을 한 겁니다. 비천한 행동을 한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녀는 발에 입맞추었습니다.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고급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계속 부었습니다. 감람류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시몬과 이 여인. 시몬은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몬은 죄인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죄인 아니죠. 바리새인이니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신분의 차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남자이고 여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의 행동의 태도의 차이를 만들어낸 건 도대체 뭘까요? 뭐가 이 두 사람을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나의 신분 때문에? 나는 남자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주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죠.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용서받은 죄의 크기의 차이이고 탕감받은 액수의 차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은 여기서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실 때 헬라어는 완료 시제를 썼어요. 시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배우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어요. 시제가 중요해요. 완료 시제를 썼는데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사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어떤 대중집회였는지 아마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대중집회였는지 어떤 모임에서였는지 모르겠으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뵌 적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 거기서 이 여인은 회개했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이미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은 상태에서 여기에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시몬과 이 연회석에 같이 앉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전에 이미 죄사함을 받은 깨끗하게 된 여인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지금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하고 다르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큰 은혜가 고마워서 자기의 많은 죄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건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떻든 자기의 그 큰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감사한데 듣자니 동네에 예수님이 근처에 예수님이 연회석에 오신다는 거죠. 그럼 자기도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들어가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떤 모욕은 뭐 늘 받아왔던 거니까 어떤 모욕과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자기는 예수님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고 이 표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 자리에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를 외계인이나 전염병처럼 여김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와서 주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자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은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죄인이고요. 또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걸 너무나 깊이 인식하는 겸손한 죄인입니다. 교만한 죄인과 겸손한 죄인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교만한 죄인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교만한 죄인은 자기의 어떤 것들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생각하고 주장하죠. 그리고 교만한 죄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매우 익숙한 그 습관이 되어 있는 판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겸손한 죄인인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자기가 받은 큰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 복받치는 심정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가장 비굴한 행동,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맞추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것을 그 발에 부어드립니다. 그녀는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치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낮아지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게 겸손한 죄인의 반응이고 특징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으로 대표되는 부류의 죄인은 교만한 죄인이죠. 이들의 특징은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거나 죄인으로 여기더라도 형식적으로 죄인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죄 용서의 경험이 아예 없거나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거나 조금 압니다. 이들을 지배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모양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평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을 지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말과 형식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함께 식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 씻을 물도 입맞춤도 감람류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형식이 다 있어도 거기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애정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도 목사할 수 있고 선교사 할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일생? 직업적으로? 두려운 일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사함을 경험한 거듭난 영혼의 가장 분명한 변화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분을 더 알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사함을 경험한 거듭난 영혼의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그는 주님을 사랑해요.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자격이 없는 것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그걸 주셨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죄가 사함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고 결과이고 증거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종교적인 형식 때문에 시몬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건한 습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건한 분위기, 자기가 속해 있는 경건한 집단. 그래서 그는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기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경건이 장애물이 돼서 하나님께 못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니, 구원할 사람이 나 말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누굴 구원하겠어?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의 오름과 반듯함 때문에 주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은혜도, 감격도,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데 익숙하죠. 그래서 39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보고 속으로 판단하잖아요.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지금 누군지 알 텐데 저 모르는 것 같은데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죄인인 여자가 들어왔을 때 저 여자가 죄인인데 저게 지금 뭐 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습관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없는 증거라는 사실 아세요? 이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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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하는 게 은혜가 없는 증거라는 사실을 아세요? 이 사람은 죄의 반대말이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의 반대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믿음과 죄는 성경의 반대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죄의 반대말은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훌륭하게 행동하는 것, 나이스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몬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는 비참함은 어디에 있나 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으로 못 들어가요. 더 잘해서. 그러니까 자, 이 어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맺는 게 중요할까요? 자,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잘 섬기자. 이런 결론을 섣불리 내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자,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자. 그게 아니에요. 내큰 죄가, 내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은혜의 사건과 감격이 필요한 거예요. 무작정 주님을 더 사랑하자 그러면 마음 없는 섬김, 율법주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럼 바리새인 시몬의 길이에요, 이게. 더 잘하자.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그래, 더 잘하자 이런 결론으로 가면 안 돼요. 더 잘하자. 더 잘하자가 아니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걸 뭔가 하면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가. 이렇게 무감각하고 영적인 나병과 같아서 옛날에는 감격이 있었고 옛날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냥 형식만 남았잖아.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가.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일평생 반복하며 살아가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리면 맞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 시몬이 생각합니다. 저 여자가 나보다 큰 죄인인데, 큰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저 여자는 더 사랑하는구나. 그럼 나는 너무 죄를 진게 너무 없어서 내 주님을 요만큼밖에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도 나가서 그냥 죄를 확 져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절에 바울이 말하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더 깊이 맺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지붕 아래에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몇년 믿었느냐 이 문제도 아니고 내가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과 진정한 관계 맺음 속에 자리하고 있나, 그리고 더 깊은 자리 관계 맺음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관계 없이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주님과 맺는 진정한 관계를 설명해 주는 단한 단어가 있다면 그거는 은혜예요. 은혜예요. 이 죄인인 여자는 자기 많은 죄가 사함을 받은 경험을 했어요.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게.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여인은 주님이 그 전에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은혜라는 것을 통해 주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은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던 여자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이 여인 안에서 뭘 만들어내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만들어낸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주님을 향한 큰 사랑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은혜를 입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수치와 위기를 넘어서게 만드는 용기를 준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죠. 주님은 시몬에게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4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에게 이랬을 때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언뜻 읽으면, 아니, 그 전에 죄사함을 받았다는데 왜 여기서 예수님이 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얘기하는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야.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여인에게 선언하신 것은 이 연회에 참석해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 속으로 말하는 거죠. 49절에 보세요. 함께 앉아있는 이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주님이 그 말씀을 명시적으로 또 여인에게 하시니까, 아니, 이 사람 누구야 도대체?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사람 누구야? 말하자면 예수님은 내가 바로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너네들은 내가 선지자인가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와 너희의 관계는, 진정한 관계는 너희의 죄를 내가 사해주는 사건으로부터 나와 너희의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는 거야.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분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십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신자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표어가 아니라 날마다 나의 죄를 그리고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은 만나고 계십니까? 그 주님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제가 거듭나셨나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저는 주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게 됐어요. 그거 말고요. 주님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거 말고요. 주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내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사건이 내게 일어났다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진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1000년을 다녀도 100년을 다녀도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은 아닌 거죠. 아직은 아닌 거죠. 그 은혜가 은혜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뭐 너무나 일상적인 언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가 놀랍고 크지 않다면 그거는 내 죄가 전혀 사함받은 적이 없거나 아주 조금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조금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처럼 자기 죄가 많은 죄가 있다는 걸 자기도 알고 남들도 다 알아요. 죄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6장 1절에서 바울이 죄를 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떤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요. 오늘날 예배당 안에는요. 제가 과장해서 말하면 90%는 종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이 연회석에 앉은 대다수의 사람들, 여기 예수님 계시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이 여인 하나를 빼면. 그러나 어쩌면 은혜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적게 사함을 받는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그랬으니까 전혀 사함받지 않은 사람은 전혀 사랑하지 않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처럼 열린 결말로 이 이야기는 끝나요. 이건 비유가 아니지만 열린 결말로 끝나요. 사실 이렇게 조엘 그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자가 개인적으로 용서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영접하심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여자가 회복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 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이 이미 죄를 용서받은 여인이야. 사실은 너희가 이 여인을 영접해줘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은 시몬을 너희 나쁜 놈! 이게 아니고요. 시몬한테 그 도리,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여자가 은혜를 받았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의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너희들은 두 팔을 벌려서 이 여인을 환영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갈런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신 칭의의 교리를 얘기하는데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결합시키는데 그것은 사회적인 사건이다. 이신칭의는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천국 가고 이게 아니고 이신칭의의 진짜 이신칭의의 교리는 너와 나를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뭐죠? 이 연합하게 하는 그 끈이 뭐죠? 우리를 붙여주는 우리를 서로가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건 뭐죠? 은혜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너도 은혜를 받았구나. 우리는 진짜 통하는 사람이네. 이 은혜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 시몬이 왕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우리 몰라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여자가 오면 불쾌하게 여겨요. 아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왔어? 술집인 줄 알고 들어왔나? 교회인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이거죠.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있다. 제 버전이에요. 이 여인이, 네가 지금 판단하고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이 여인이, 네가 멸시하는 이 여인이 사실은 바로 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다시 보게 만들어요. 이 여인의 얘기를 통해서 교회는 은혜 받은 시몬과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은혜 받은 이 여인들, 이 사람들로 교회는 구성되는 거야. 이게 교회야. 은혜의 공기를 마시는 거야. 우리는 은혜로 호흡하는 거야.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은혜를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겸손한 죄인들이 주께로 나아올 거야. 우리는 그들이 주께로 나아올 수 있는 하이웨이를 열어주는 거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감정이입을 하셨거나 또는 어떻게 여러분들은 공감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거죠. 너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주님 물으셨잖아요. 너 날 사랑하니? 근데 베드로가 바로 3일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있게 전처럼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여인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이름은 우리가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근데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면 사람들은, 제자들은, 아, 베드로 저거 맨날 잘난 척 하더니 결국 예수님 팔아먹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근데 베드로한테 물어보셨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베드로가 너희들이야. 너희가 바로 베드로야. 주님 시몬한테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지금 판단하고 저 여자 때문에 오늘 연회장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는 시몬아, 저 여자가 너 자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에 접근할 때, 주님의 은혜로 그 사실에 접근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잘난 오름, 반듯함, 종교적인 것, 흠없음, 이걸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짜 모습을 고백하고 우리를 능히 용납하시는, 그리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릴 수 반듯함으로 우리의 오름으로 우리의 찬람으로 흠없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생각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시몬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데, 시몬아, 이 여인이 바로 너 자신이란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올바름과 반듯함과 흠없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넘어지는 게 저희들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희 자신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조차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 저희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신 날들이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이 땅 사는 동안 하루를 살아도 은혜 받고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기로 호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